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이 바뀌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시키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함께 봅니다. 실족하는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아멘. 오늘 아침에 말씀의 제목을 보낼 때까지만 해도 창세기 17장을 계속해서 이어서 증거하려고 하다가 한 주간 비전트립을 갔다 와야 되고 수요성경 공부 두 번이 빠지기 때문에 지난주 수요성경 공부 시간에 했던 달란트 비유를 매듭을 좀 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본문을 똑같이 다루면 수요성경 공부에 오신 분들이 시간을 손해봤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다른 본문이 똑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함께 살펴보므로 주께서 원하시는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한번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은 누가 천국을 갈 수 있는가? 라는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천국을 간다고 했습니까? 3절을 보면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우리로 겁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면 예수님의 말씀은 확정적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교회를 우리 대부분 오래 다니신 분들이 우리 교회는 대부분이니까 이 어린아이가 어떤 의미의 어린아이였습니까? 설교 많이 들으셨죠? 순진한, 착한, 의로운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이제 애 낳아보니까 안 순진해요. 안 착해. 얼마나 영악한지. 우리 집에서는 3번이 목소리가 제일 커요. 목소리를 크게 하고 땡깡을 부리면 자기에게 무언가 주어진다는 걸 가르쳐준 적이 없는데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이 아이가 바른 성품, 성숙한 인생이 되게 하려면 부모인 제가 말씀으로 살아서 그렇게 땡깡 부리고 소리 지르지 않아도 말씀을 쫓아 사는 삶에게 하나님께 좋은 것 주신다는 걸 가르쳐야 되겠죠. 아이는 결코 순진하거나 착하거나 의롭지 않아요. 그러면 또 다른 걸 들으셨죠? 의존적인 존재? 여러 가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어린아이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질문을 잘 봐야죠. 18장 1절에 제자들이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질문이 누가 크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4절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로서 어린아이를 제시했다는 건 이와 같이 자기를 낮춰야 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건 낮은 지위와 관련된 교훈입니다. 관점은 지위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어린아이는 가장 낮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건 12살이 지나야지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요. 그 이전에는 전적으로 부모의 소유권 아예 복종할 뿐입니다. 인권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그러니까 이 당대의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지 아니하면 하면 바로 다 알아듣는 겁니다. 제자들은 지금 누가 높은지에 필사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유월절 만찬의 자리에 베드로와 요한의 어머니가 오셔서 주께서 그날에 앉으시는 날 내 아들 하나는 좌측에 영의정에 내 아들 하나는 우의정에 좀 세워주십시오라고 청탁을 넣으러 그날 밤에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의 관심이 그 어머니의 관심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의 관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이 제자들을 시행하는 것 자체에 관심이 있었다면 그 어머니가 그날 밤 그런 말을 하면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세요? 막았어야죠. 생각이 합해져 있는 제자들과 그 어머니가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관심을 돌이켜서 방향을 바꾸어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실제로 낮아지는 것,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 그렇지 않으면 가지 못한다라는 걸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절대적인 기준은 낮아져야 하고 낮아지는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낮아진다는 것에 대한 의미는 무엇이죠? 여러분 지금은 조금 추상적으로 들리다가 점점점 구체적으로 갈 거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5절 28절 상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마지막 여정이 펼쳐집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낮아짐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은 섬기로 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낮아져라, 섬겨라, 대접해라,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정하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유일한 법이다.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십니다. 대속은 낮아짐의 절정입니다. 대속은 자기 부인의 절정입니다. 제자라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말씀의 참 의미를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전혀 주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죠? 제자들은 여전히 높아지고 무언가 빛나는 것에 자기가 들여지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세족식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사건은 이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전히 깨닫지 못하니까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뭐 때문에 씻기시는가 여러분 아시거나 세족식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뭐 때문에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냐면요. 랍비의 문서들 그 당대의 관습을 보면요. 종 중에서 가장 낮은 종만이 주인의 발을 씻기게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경제적인 문제나 법의 문제 때문에 같은 이스라엘 사람의 종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희년이 되면 자기의 몸으로 불려나잖아요. 그들에게는 발을 씻기는 이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이방인 종들 중에 가장 낮은 종이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릎을 꿇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순간 제자들은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지극히 낮아져서 이 일을 행하는 것을 다시 보여주십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너희도 이와 같이 사랑하라. 지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낮아져서 섬기는 것 이것만이 우리의 나아갈 길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은 계속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지극히 작은 자의 하나에게 행한 것 그것으로 천국을 간다. 섬김과 무관하지 않은 이야기를 계속하시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밝히십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신칭이나 예정의 이야기를 부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열매, 그러니까 선행은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간다는 겁니다. 성경의 곳곳에 누가 믿음이 있다고 하느냐? 그러면 너희 믿음의 증거를 열매로 보여라 라고 여러 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지극히 작아지고 지극히 낮아지는 이 일을 택하지 않고요. 무언가 눈에 드러나는 업적 중심에, 일 중심에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선교사가 되고요. 목사가 되고 선교 헌금도 하고 단기 선교도 가고요. 제가 지금 아는 게 되게 작은데 교회도 짓고요. 여러 가지 이런 내가 가시적으로 한 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하나님은 일 중심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일에는 관심이 없으시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마태복음 내내 복음서 내내 낮아지고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해 너희의 온 삶을 줘라, 섬겨라, 자기를 부인해라, 거기에 관심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한 사람들이 주님께 거절을 당하자, 주님, 우리가 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데 지금 주님 우리를 모르신다고 하죠. 그러니까 산상수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설교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한꺼번에 이어지는 한 설교 아닙니까? 그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무슨 말입니까? 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다 믿고 무언가 행한 사람들에게 지금 주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가 한 그 일에 대해서 주목하고 무언가 내어놓을 것이 있는 삶임을 하나님 앞에 피력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과 사람들의 관심이 다르다는 걸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시 한번 자기가 한 일을 하나님 앞에 주장합니다. 7장 22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딜레마에 빠지죠. 교회에서 배운 대로 한 거거든요. 누군가에게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일단 내가 읽어보니까 어려우니까 제쳐놓고 듣고 보고 배운 것을 따라 신앙생활을 쭉 해왔는데 그래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내어쫓고 교회도 짓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한다고 많은 일들을 했는데 모든 핵심이 일에 중점을 두고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많은 일을 했다고 내어놓는데 주님은 그것을 불법이라고 단정을 해버리세요. 사람들 생각에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했는데 주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을 전혀 알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아 이거 큰일 아닙니까? 이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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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미리 증거해 주셨어요. 혹시나 우리가 착각하고 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까봐 요한복음 17장 3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뭐라고요? 천국 가는 건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래요. 요한복음 17장 3절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라고 밝히십니다.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일이 말씀에 비추어서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 상고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우리 뭐 이제까지 작년 9월부터 지금까지 동일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쭉 오고 있죠.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겠죠. 내게 주어진 달란트 모두를 내어 묻는 것이겠죠. 이렇게 말하면 또다시 되게 추상적이니까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 그리고 30절까지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평생 사시면서 달란트 비유를 여러 번 들으셨기 때문에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배경적인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 무엇인가는 오늘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됩니다.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명이 하루에 벌어들일 수 있는 품삯이니까 6천 데나리온 한 달란트가 되려면 적어도 한 노동자가 먹고 입고 쓰지 않으면 20년을 모아야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한 달란트입니다. 지금에서 계산한 겁니다. 2000년대에 지나서 계산한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요. 그 정도까지만 안 올라가도 제가 어릴 때 어머니가 저한테 50원을 주시면요. 저는 밖에 나가서 무궁무진하게 할 게 많았습니다. 자전거 빌리는 것도 20원만 주면 됐고요. 과자도 10원짜리가 즐비했습니다. 과자를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먹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봉다리 끝을 지고 다니면서 하루 종일 먹었기 때문에 적어도 50원이면 하루가 풍성했습니다. 4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에 노동자의 20년 연봉이라면요. 예수님께서 이 달란트를 통해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요. 천문학적인 금액이라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 종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달란트 비유는 재능이나 은사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뻐하는 일을 하는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대개 어떻게 해서 그런 비유의 해석이 나옵니까? 달란트라는 건 영어거든요. 탤런트.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헬라어 탤런트를 해석하기 위해서 2000년 후에 쓰여진 영어의 어원의 재능, 은사 이걸 가지고 2000년 전에 이 문장을 해석하는 아이러니를 범하고 있죠.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사람들은 해요. 그리고 그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달란트는 종에게 맡겨질 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우리의 인생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달란트 비유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투자하라는 겁니다. 너의 온 인생을, 너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제자도의 원칙을 따라 투자하라는 겁니다. 제자도의 원칙이 무엇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까? 제자도의 원칙은 자기 부인, 자기 헌신, 자기 부정이었습니다. 주께서 바라시는 것은 자기 부정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가 달란트로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투자해서 이익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투자가 결코 쉽지 않잖아요.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뭐가 달라집니까? 아니요. 오히려 손해보고 돌아오는 건 이익이 아니라 순환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의 논리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백그라운드가 되셔서 당신이 그 삶을 보존하실 뿐 아니라 그로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달란트는 기회와 특권, 그러니까 이 기회와 특권이 분량이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걸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표현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는 귀히 쓰는 그릇으로 또 누군가는 천히 쓰는 그릇으로 쓸 권이 내게 있지 않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분량은 다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핵심은 투자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을 바꾸면 순종 해야 된다는 거죠. 왜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자아와 생명까지도 미워하라고 예수님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이 투자가 무모한 투자같이 보일다 할지 몰라도 백그라운드 대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 투자는 실패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문제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달란트 비유는 17절인데 이 17절 중에서 세 번째 종에게 7절이나 할애를 했다. 그러면 당연히 세 번째 종이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을 유추해낼 수 있겠죠. 세 번째 종의 실수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게으름? 아니요. 주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었습니다. 그죠? 마태복음 25장 24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굳은 사람이라. 뭐라고 했죠? 이해하기 힘든 분이다. 강팍하고 완강한 성격이다. 제가 이걸 표현을 다르게 했잖아요.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 하셔놓고 왜 우리의 인생에 폭풍을 허락하십니까? 왜 좀 잘되게 하시지 하는 일마다 막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집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바라보거든요. 그래서 이해하기 힘든 강팍하고 완강한 성격, 구약의 하나님을 대부분 이렇게 보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이야기하죠. 심지 않은 데서.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성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심지 않은 데서라는 단어의 뜻은 아무런 투자도 하지 않고 불로소득을 누리는 사람,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의 인식이 뭡니까? 해치지 않은 데서. 해치다, 이 말은 키질을 하다. 본문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키질도 하지 않고 알곡을 얻으려는 하나님, 주인을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왜 주인을 이렇게 오해하고 있죠? 왜 주인을 이렇게 판단하고 있죠? 이유가 본문에 나옵니다. 적게 받은 것에 대한 분노와 원망입니다. 그 잘못된 판단과 오해, 그것이 하나님, 그 주인에 대한 이해를 왜곡시키는 거죠. 내가 알았음으로, 종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요, 아니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용해서 무슨 니들이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데 우리가 무슨 돈을 많이 벌거나 우리가 유명해지거나 뭔가를 드린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무슨 영광을 입습니까? 그런 게 없다라고 했잖아요. 영광이라는 말에 히브리어 독사조라는 말은 생각하게 한다라는 말씀임을 몇 번이나 밝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주를 의지하며 제자도를 실천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것, 그것이 영광을 돌린다의 정의였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스스로 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스스로 하시지 않고 그 백성들을 통해 하시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이 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달란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대되기를 바라십니다. 이 투자를 통해 하나님은 영생을 얻는 자들뿐만 아니라 그로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생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하려고 이 일을 우리에게 명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결론장입니다. 제가 여러 번 반복했죠. 마태복음 전체의 미니어처가 어디라고 했죠? 산상설교입니다. 5장, 6장, 7장이 반복하고 결론을 내리는 그 결론과 오늘 24장, 25장, 그러니까 25장에 나오는 이 달란트 비유는 결론 중에서도 결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지 달란트 비유는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재능을 이용해서 뭔가 일을 이쪽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차원의 문제로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의 모든 말씀을 종결지으며 하실 마지막 비유가 아닙니다. 달란트 비유를 마지막으로 그 밑에 심판의 이유를 밝히시지 않습니까?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누가 양이 되고 누가 염소가 된다라고 밝힙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을 베푼 자들은 그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양들이 뭐라고 하죠? 주님, 우린 주님한테 그거 한 적 없습니다. 일 중심이 아니고 업적 중심이 아닌 사람들의 특징이죠. 반대쪽은 어떻게 했죠? 내가 너희를 모른다니까.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이 헐벗을 때 안 먹이고, 우리가 언제 주님이 갇히셨을 때 안 돌아봤고, 우리가 주님 언제 돌보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그 능력을 힘입어 많은 일을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두 부류다. 양과 염소의 두 부류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자각을 전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지난 시간 달란트 비유의 핵심의 끝을 어떻게 맺었습니까?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은 내가 한 일을 기억하고 인풋 그리고 아웃풋, 기독교의 이런 공식이 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했지만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그 일 덕분에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됨을 주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심을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죠? 우리의 일상이 그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삶이 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지극히 작은 자들을 위해 멈추고 지극히 작은 자들을 위해 자기의 생을 나누고 지극히 작은 일을 향해 낮아지기 위해 끊임없이 관심을 드린 그 사람들이 그날 자기가 한 건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삶의 일부가 되어 있는 그 사람들에게 천국 잔치의 자리가 주어질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일 중심에서 벗어나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선교하고요. 단기 선교도 가고요. 목사도 되고요. 교회도 짓고요.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다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가야 되잖아요. 과거에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말씀은 쭉 읽지만 부딪히는 게 많았잖아요.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말이라고 빨간색으로 기록된 내용들을 읽어보면 전신행위잖아요. 뭔가 들었으면 그에 준하는 행동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엄청 부담스러운 것 같으니까 이거는 그냥 무슨 천국 천사들이나 하는 거지 우리는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쭉 한쪽으로 밀었잖아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것도 쭉 밀고 믿음으로 그냥 갑니다. 칼빈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을 좀 밀어뒀는데 지금 예수님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일 아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자신을 드리는 것, 자신을 낮아지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길지는 않지만 40년 조금 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 깨닫는 게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늘 일을 말했습니다. 제가 배우고 제가 행한 건 늘 일이었습니다. 저도 선교를 나갔고 단기 선교를 나갔고 헌금을 했고 중학교 때부터 주일학교를 섬겼으니까 온갖 교사를 다 하고 성가대도 하고 물론 제가 제 부족함을 좀 논하기 위해서 중간에 공들고 있었던 이야기는 잠시 했긴 했지만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심이라고 생각하고 제 모든 것들을 드렸는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부딪히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진짜 해야 될 건 지극히 작은 일에 하나님 관심이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죠? 창세기 4장, 5장, 6장을 돌아보면 이 땅에 홍수가 왜 왔었죠? 기억하시죠? 악인이 많아서요. 아니요. 경건한 가정이 더 이상 믿음에 전수를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소망을 거두신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모두 일 중심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홍수가 나는 때까지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식을 낳습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공부하고 더 높은 직위에 오르고 더 많은 사회적인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한 덕분에 지금 대한민국 기독교는 1200만 아니잖아요. 어제 제가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 1200만 대한 기독교인들에게 고한다. 뭔가를 도와달라고 문자가 왔는데 이분이 거짓말하네. 저 집사람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직 600만으로 떨어진 걸 모르시는 건 아닐 건데 600만으로 반도막 났어요. 뭐 때문에 반도막 났죠? 부모들이 바빠서 복음을 잘 전하지 못했어요. 자녀들은 교회에 다니지 않아요. 제가 청년부를 7년 동안, 그 앞에 것까지 7년, 거의 한 10년 동안 울산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대다수의 청년들이 성경을 몰라요. 대다수의 청년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하나님의 일을 해왔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 앞서 한 모든 그들의 헌신과 봉사와 충성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말씀을 아는 수준에서 온 중심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 받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작년 9월부터 신학과 교회가 생긴 덕분에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상고해보고 있잖아요. 그 전을 부정해라가 아니라 이후에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시고 주어졌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은 바뀌어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의 방향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5장 35절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리고 판결을 25장 40절에서 합니다. 혹시 한번 찾아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우리가 서두에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배웠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였습니다. 우리의 형제들을 이야기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지체라는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가 지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미션은 우리에게 주신 이 지체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헌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은 매력적이지 않아요. 뭔가 교회가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다, 사명이다 이래봐야 제가 볼 때 별로 특별하지 않아요. 되게 재미도 없어요. 제가 쭉 신앙생활하다 달려가다가 부딪힌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집에 가서 형제한테 사랑의 통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다. 집에 가서 아버지에게 바른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이혼했거든요. 한 번도 집을 돌보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말씀이 부딪히니까 그 이혼하신 아버지를 찾아서 다시 그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되고 그동안 받았던 수많은 상처를 일단 제쳐놓은 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일들이 저한테 직면되더라고요. 동생하고는 동생이 세상을 쫓느라 한 3, 4년 동안 이야기를 안 하는 동생을 앉혀놓고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오빠니나 예수 잘 믿어라 늘 이야기하는 동생하고도 다시 화평케 되어야 되더라고요.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오신 우리 어머니는 늘 하나님을 징계의 하나님, 영적인 무서운 하나님, 기복신앙에 사로잡혀 계셔서 그 어머니께 복음을 설명해야 되는 것도 제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일들은 매력이 없어요. 뭔가 특별하지도 않고요. 이거 해봐야 누가 알아주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계속해서 지극히 낮아지고 하나님이 관심하시는 일은 이런 일이라니까 이런 일을 해라라고 저한테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럼 돌이켜야 되잖아요. 근데 잘 안 돼요. 안 하고 싶어요. 적어도 아마 목사가 되는 사람들은 되게 큰 야망이 있을 거예요. 크지 않더라도 작은 야망은 있겠죠. 교회를 부흥시켜서 적어도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이름을 내야 되잖아요. 안타깝게 저는 큰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만 해서 이제 여기 나와서 어제 이제 교회 어른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이제 인사를 한다고 좀 모르는 분들에게 신앱가 교회 정지훈 목사입니다. 어디요? 여러분 저와 비슷하시죠? 어느 교회 다니세요? 신앱가 교회 어디 있죠? 이단 아니에요. 사람들은 외형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면을 중시하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사실 외력없고 큰 비전이나 큰 꿈이 아닌 주께서 바라시는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작은 일을 행해야 하는 것 그것이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적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의 길들을 멈추고 자기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작은 일을 하기 위해 많은 것들을 접어두고 그 일에 중심을 두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에 감동이 있으시겠습니까? 대부분이 크게 되려고 큰 일을 쫓아서 가는 이 큰 흐름 속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깊이 노래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누가 그 하나님을 가장 온전하게 글로 설명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 요한 사도가 그런 것 같아요. 요한이 요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아무도 그렇게 깊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내용들을 잘 증거하지 못한 데 반해서 요한은 조목조목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깊이 있게 적어둬요. 요한 복음,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사랑의 그 언어를 전하게 설명해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마지막에 그들의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그 은혜를 베푸실지 계시록까지 집대성하는 놀라운 일을 요한이 합니다. 그럼 근데 요한이 뭐 했죠? 요한이 뭘 했기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깊이 누렸죠? 여러분 요한이 하신 일 압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던 그날 보라 내 어머니라 기억나십니까? 요한에게 맡겨진 사명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 늙은 노파 한 명을 모시는 일이었습니다. 요한의 사도, 그러니까 사도 친구들은 온 방방 곳곳으로 나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을 해석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의 일선에서 들려오는 소문들이 얼마나 멋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요한이 한 일이라고는 그 늙은 노파 한 명 죽을 때까지 평생을 모신 것이었습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 지극히 작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온전하게 알게 하시고 마지막에 되어질 모든 일도 그를 통해 기술하게 하십니다. 성경은 늘 그랬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지니고 있는 많은 것들은 일이고 능력이고 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본문을 볼 때도 그렇게밖에 안 봐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극히 작은 일,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해서 나를 내려놓는 일, 멈추는 일, 자기를 부인하는 일, 자기를 부정하는 일 안 쉽잖아요. 교회 가운데에서도 벌써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집에는 두말할 나위가 없죠. 그걸 하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이래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 행위를 통로 삼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능력만 보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성전 미문에 40년 동안 앉아있던 거지를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3장 서두에 보면 그 거지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죠? 내게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가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좀 그런데 그 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여 보고 이 단어가 있습니다. 길바닥에 앉아있는 그것도 40년이나 되는 거지를 사람들은 주목하여 눈빛을 맞추지 않습니다. 측은한 마음 있으면 돈 한 푼 던져주고 가면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눈을 맞추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았다는 거죠. 그리고 말을 하면서 오른손을 내밀어 그를 붙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사도행전 3장은 그 행위를 먼저 부각시킵니다. 우리는 능력만 보는 거죠. 기적만 보는 거죠. 거지 손 사람들이 잡으려고 합니까? 어디에 안 잡아요. 그 더럽고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그 사람의 손을 잡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그를 잡습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무엇이죠? 사랑이죠. 그 사랑의 마음과 사랑의 행동 그것을 통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가 춤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뛰어놀다가 베드로를 붙드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붙든다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는 케로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말의 뜻은 뒤에서 껴안다라는 단어입니다. 거지가 왜 베드로를 껴안았겠습니까? 베드로가 베풀어준 베드로가 보여준 그 사랑에 감동이 되어서 그를 껴안았던 겁니다. 사랑의 통로가 되었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시라는 것은 응당 소개되었을 터이고 그가 그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게 된 것은 위로 의심치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의 행위입니다. 지극히 낮은 자에게 자신의 온 삶을 주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일이나 우리를 높이는 그 어떤 일과 무관하게 우리에게 주신 이 온 달란트, 우리의 온 인생을 자기 부정, 자기 헌신이라는 그 제자도의 실천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1부 때 설교한 내용과 2부 때 설교한 내용이 조금 순차적으로 다르긴 하겠지만 1부 때도 이 말씀을 드려서 2부 때도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은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계속해서 상기시키는 일임을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일 중심이 아닙니다. 그간 일을 잘하시는 분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베푸신 물질이나 시간들이 있다면 이곳으로 들여서 이 일들을 잘하실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거고요. 교회는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라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밝혀 나아가는 것이 교회에 주어진 본질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비전과 저의 비전이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교인이 얼마나 되건 교회가 어떤 모양으로 거듭나건 상관없이 계속 말씀만 전할 겁니다. 우리 교회는 행사가 없습니다. 저는 분립에 대한 생각도 없습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지지도 않겠죠.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말씀들이 매주 주어지는데 앉아가 버티기가 쉽겠습니까? 설사 많아지면 계속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일이 아니라 지극히 낮아지는 것이고 낮은 자리에서 낮은 일들을 하는 것임을 상기시키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갈 겁니다.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목사님들과 더불어 사람들이 오직 말씀 안에서 하나님 바라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방학이나 휴가철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잘 만나보지 못했던 친척들이나 또 가까운 지인들을 만나시겠죠. 그곳에서 제자도를 자기 부인을 자기 헌신을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 지극히 작은 일들을 행하시는 첫 걸음 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달란트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달란트를 통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았던, 우리가 달려왔던 많은 일들과 업적과 다르게 그저 그 말씀이 잘 전수될 수 있는 이 일을 향하여 우리의 가는 길들을 멈추고 그들을 향해 돌이키며, 그리고 소외받고 높임을 받지 못하는 우리의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어야 하는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